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2월 8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오늘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였던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첫 200명대 기록인데요. 한국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여부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확진자 수가 줄어가는 건 좋긴 한데요. 설을 앞두고 마음을 놓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여전하고요. 영업시간 제한 또 여전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또 이걸 확 풀면 또 확진자가 증가할까 봐 우려되기도 하고요. 자, 어쨌거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연일 확진자들, 사망자들이 늘어 난리라는데 언제나 위기 때마다 이렇게 힘과 마음을 모아서 남다른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 국민들 정말 파이팅이고요. 북한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송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는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요. 코로나19 시대에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그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 중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추정이 나왔습니다. 6일 새로 개편된 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26%에 불과하며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11%에 그칩니다. 도시 지역의 전력 접근성은 36%였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165억 7천만 킬로와트시, 소비량은 138억 9천만 킬로와트시로 추정됩니다. CIA는 전력 생산량은 1996년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석유 정제품 수입 상한선에 몇 배에 달하는 물량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교도통신이 입수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집단의 연차 보고서 요지에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책으로 국경 봉쇄 등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해상 환적 방식으로 석유 정제품 밀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북한의 주요 외화 확보 수단인 석탄 밀수출에 대해서는 작년 7월 하순부터 대부분 중단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된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정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이 문제를 다룰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30년이 넘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장거리 감시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방위사업청은 8일 LIG 넥스원과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장거리 레이더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계 개발 후 양산을 거쳐 2027년부터 순차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거리 레이더는 카디즈 내 항공기 등을 감시, 식별하는 레이더로 레이더에서 탐지한 자료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전송돼 방공작전 수행에 활용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8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 4,451만 달러로 전년보다 37.6% 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12년을 8년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수출 지역은 전 세계 80여 곳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맞물려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세계에 퍼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유럽이 백신 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러시아산 백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6일 유럽연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부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부진을 만회해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백신 부족에 접종 속도가 나지 않자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 제조사들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 투명성을 보이면 다른 백신처럼 조건부 판매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난다 대비산에서 빙하가 강에 떨어지며 급류가 쏟아져 최소 200명이 실종됐습니다. 7일 인도 현지 매체들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트라칸드주의 난다데비 국립공원에서 빙하가 강 상류 계곡에 떨어지면서 다우리강과 리시강을 뒤흔들었습니다. 재난당국은 리시강가 수력발전소 건설 종사자 10명과 타포반 수력발전소 인력 150명을 비롯해 마을 주민 등 최소 20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실종자 수를 125명 정도로 보도했으며 현재까지 7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들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지난달 초에 북한 함경북도의 청진항에서 배를 타고 탈북하려던 주민들이 해군 경비정에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북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함경북도 소식통은 고기잡이배 선장으로 일하던 한 주민이 1월 2일 가족과 선원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남조선으로 가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해군 경비정에 단속돼 끌려오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구체적인 사건 경위 좀 전해주세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배의 선장은 미리 한국으로 가는 백기를 파악을 했고 200마력의 고기잡이 배에 필요한 기름과 식량을 실어놓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누구도 바다에 나가지 않는 조용한 날을 택해서 이게 바로 신년이 시작된 1월 2일이었나 봐요. 네. 그때 아내와 아들 또 그 외에 선원 4명을 싣고 청진항을 빠져나왔던 거죠. 네. 그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장이 아내만 미리 알고 있었을 뿐이고 네. 아들이나 선원들은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멀리 나왔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선장은 이후에 배 위에서 선원들에게 한국으로 갈 것을 설득했고 선원들도 이에 모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아내만 알고 있었다는 건데 어쩌다가 경비정 단속에 걸렸을까요?
네, 이들은 해상 경계선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북한 네. 경비정에 적발이 되고 말았는데요. 소식통은 경비정에 들키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구명대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 준비까지 사전에 철저히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배가 그만 네. 고장이 나버려서 수리에 몰두하다 보니까 해군 경비정이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네. 순식간에 당했다고 합니다. 때늦게 상황을 알아차려서 모두 끌려오게 됐고 네. 현재는 도보위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네, 이 소식 현지에서 퍼지면서 좀 큰 파장을 낳고 있다고요.
네, 청진시는 지금도 이 사건으로 떠들썩한 상태고 네. 명문도 모르고 바다에 나왔다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선원들이 있잖아요. 네. 20대 선원의 가족들이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고 남조선행을 도모한 거기 때문에 네. 중앙에까지 보고가 됐다며 이들 모두 살아날 희망 없이 무조건 관리소에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청진항뿐 아니라 모든 수산사업소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때에 대한 보위부의 지시가 내려졌고 현재 사상 검토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한국행 택했던 분들 모두 무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당 중앙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신설된 당 규율조사부에 대한 조직 구성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월 16일 광명성 절까지 도, 직할시, 특별시들의 규율조사부, 시군 구역에는 규율조사과를 내오는 사업을 완료하게 돼 있다며
네.
현재 내부적으로 규율조사부 조직 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게 당원들에 대한 검열, 통제 이런 걸 또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규율조사부에는 어떤 인원들이 배치가 될까요?
네, 북한 당국은 각급 규율조사 조직에서 일할 구성원의 70%를 도시군당 조직부와 당 생활지도과, 검열과, 통보과, 간부과, 신속과에 몸담고 있는 현직 일꾼 중에서 차출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30%는 김일성 종합대학 법대 졸업생이나 예. 당학교 졸업생, 인민모안성 정치대학 졸업생들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당 일꾼들은 규율조사부가 생겨난 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시범게임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당 규율과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 흠 잡히지 않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원들의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현재 이 규율조사부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진 건 없어요.
예.
그래서 당원들은 윗선을 통해서 당 검열 요강을 받아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는 거죠.
네. 네. 일단 현재로서는 부서가 꾸려지는 중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인 2월 16일 전까지 어떻게든 이 요강을 구해서
예.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 규율 관련 검열에 대비하려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오늘도 자유는 없고 감시만 있는 또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북한 소식 들어보니까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북한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엔플라잉이라는 한국의 그룹은요. 2015년에 데뷔한 밴드입니다. 춤추며 노래하는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인데요. 2019년 초에 옥탑방이란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게 발표된 지 좀 지나서 이유를 알기 어려운 그런 역주행 현상을 일으켜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덕분에 노래가 상당히 유명해졌는데요. 그 이후에 밴드도 당연히 유명해졌습니다. 엔플라잉의 옥탑방 들어보시죠.
너는 별을 보자며 내 몸을 당겼어 단 한 번의 달빛을 내 눈에 담았어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 근데 단 한 개도 없는 star yeah. 이제 두지 않을게 저 달이 외롭지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제프 베조스가 올 3분기에 대표에서 물러나겠다,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잖아요. 자, 이 아마존의 기업 이야기, 그리고 이 기업을 만들고 이끌어간 사람의 이야기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존의 창업자 이 제프 베조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제프 베조스는 1964년생으로 미국 남서부에 있는 뉴메히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으로 순탄치는 않았어요.
네.
당시 어머니만 있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거죠. 그런 베조스가 그의 어머니 이제 쿠바 이민자 출신인 미구엘 베조스라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아버지가 된 미구엘 베조스가 훗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 기업인 엑손 경영진에 오르면서 새 아버지는 제프 베조스가 닮고 싶어하는 인생의 목표, 그런 뭐 비슷한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또 미구엘 베조스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설립할 때 그 첫 투자자가 돼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아버지가 제프 베조스가 처음 아마존 만들 때 첫 투자자가 되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 베조스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과를 전공했고 네. 졸업 후 금융회사인 피텔에 취업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좋은 성과를 내면서 또 다른 금융회사인 뱅커스 트러스트로 갔고 26세 나이로 최연소 부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수년이 흘러 베조스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인터넷 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고요.
네.
인터넷 서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카다브라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아마존의 시작이 된 거죠.
네, 26살에 보통은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이 되는데 이분은 부사장이 됐군요.
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죠.
그러네요. 자, 이런 제프 베조스가 창업한 아마존은 사실 성장 과정도 좀 남달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베조스는 1994년 7월에 아마존.com을 설립을 했어요. 이듬해 7월부터 인터넷 서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네.
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30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서비스 개시 1년 동안 월 34%의 평균 매출 신장률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개점 2년 만에 미국의 수많은 서점들이 아마존으로 인해 도산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서점들 입장에선 아마존이 정말 눈에 가시였겠어요.
네, 그건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제 네. 시대가 바뀌어간 거고 그만큼 아마존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과 환호를 얻었다는 방증인 거죠.
네.
1999년 6월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처음으로 회원 수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후 250만 종 이상의 서적 자료관을 구축했고요. 또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회원 수 2,5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출액도 해마다 증가해서 2002년에는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올려 같은 해 4분기 처음으로 분기 기준 흑자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때 기존 주력 분야인 서적 외에 음반, 의류, 주방용품, 장난감, 차량용품, DVD 등 이런 다양한 역할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마존이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된 순간이기도 하죠.
네, 2000년대 제가 아마존.com에 접속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책만 쭉 팔던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였는데
예.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안 파는 게 없죠, 아마존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궁금해지는 게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위상이 궁금하네요.
네, 이제 지난 2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몸값을 뜻하는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선 단연 1위고요. 전체 그 미국에 상장된 기업을 통틀어서는
네.
전 세계 1위 IT 기업인 애플에 이은 2위 수준입니다.
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고요. 또 이제 자사의 다양한 상품군도 10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11만 7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요. 현재는 영국과 불란서, 중국, 일본 등 세계 13개 이상 국가에서 아마존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떤 물건도 주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네. 자, 그런데 아마존이 사실 뭐 9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한 기업인데요. 90년대
예.
후반에는 그 IT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다 해서 그때 뭐 주가도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실 문을 닫은 IT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
아마존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나요?
네, 사실 뭐 아마존의 성공 요인은 뭐 단 하나로 딱 꼭 집어서 얘기는
네.
할 수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추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범위한 자료 구축을 통해서 유통비와 재고 부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있어서 유통비용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 창업자인 베조스는 과거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서 유통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둘째로 다양한 고객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 세계 웹사이트와 자사 사이트를 연결하는 치밀한 전략적 제휴 등도 진행했고요. 세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베조스는 연평균 수익의 55%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6년 동안 연평균 $81,559의 보수만 받는 전략적 경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제프 베조스는 2003년과 2004년에 연속으로 미국의 주요 기관인 포브스의 올해 최고의 경영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아마존의 이 제프 베조스가 그만큼 동기부여를 일하는 사람들이나 고객들에게 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또 성공을 일으켰죠.
한국에서도 이런 거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리더, 그 앞장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회사가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훌륭한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가 왜 아마존의 수장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소비를 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아마존은 최근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아마존의 수장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더 의아하기도 하죠.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네. 네,
베조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그러니까 이제 실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 발표와 함께
네.
이제 임직원들에게 올 3분기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깜짝 퇴진 발표였어요.
네.
베조스는 아마존의 혁신의 정점이 있는 이 현 시점이 본인이 퇴진하기 가장 적합한 전환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기존 아마존의 웹서비스 부분 수장이었던 앤디 제시에게 그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날 또 실적이 발표됐는데 또 엄청 좋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베조스가 이런 깜짝 퇴진 발표한 날 아마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매출이 1년 전보다 44%나 늘어난 1,225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죠.
예.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매출이고요. 1994년 창업 이후에 첫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쇼핑 급증에 연말 쇼핑 수요가 또 크게 뛴 영향이라고 합니다.
네, 분기 기준 첫 1,000억 달러 돌파 이런 정말 엄청난 성적표를 쓰면서 또 퇴진을 하겠다 발표를 했네요.
네.
자, 그러고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뭐 많은 기업들이 좀 부침을 겪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존은 엄청나게 성장을 크게 한 기업이 되겠네요.
네, 결국 코로나19가 기회가 된
예.
셈이죠. 베조스는 이런 인상적인 말도 남겼습니다. 27년 전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아마존은 그저 아이디어였다. 이름도 없었다.
네.
하지만 지금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 중 하나가 됐다. 우리는 함께 미친 짓을 했고 그 미친 짓은 정상이 됐다. 아주 이런 멋진 말이었죠.
진짜 멋진 말이네요. 네,
결국 이제 미치기 위해서
네. 네,
미친 행동을 보여줬고 그것이 이제 돈이나 어떤 명성과 부를 이제 가져다 준 거죠.
네. 아, 정말 아마존의 성공 사례를 보면 좀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꿈꾸기도 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는 않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말 훌륭한 창립자가 또 회사를 떠난다고 하니까 뭔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베조스가 그동안 꾸준히 이 회사를 이끌었고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런데 이제 베조스가 아마존과 완전히 절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선다는 건 아니겠죠.
네.
이사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기업의 인수합병과 전략 수립, 신사업 확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 베조스는 의장으로서 신제품 개발 등의 혁신에 있어서 첫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
베조스는 여전히 아마존 회사의 지분 10.6%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기업 있잖아요. 네이버라는 검색 포털에서
예.
이해진 창업자가
네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유럽 진출, 일본 진출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예.
뭐 이거 자체가 성장성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베조스의 뒤를 이어서 아마존을 또 이끌게 된 앤디 제시,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현재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 최고 경영자입니다.
네.
마자르계 이민자로 1997년에 아마존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1990년에 미국 하버드대 학부를 그리고
네.
1997년에 하버드 최고 경영자 코스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역시 엘리트군요.
예. 제 씨는 베조스의 이제 그림자로 불릴 정도로 네. 모든 사회이나 출장 등에 베조스와 동행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실제로 2006년에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가 설립됐을 때부터 이 네. 부서를 이끌었고요. 이후 자회사로 독립한 뒤에는 최고 경영자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현재 아마존이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이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일단 클라우드 사업부를 이끌다가 이제는 아마존 전체를 이끌게 된 앤디 제시. 자,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리 아마존이 좀 큰 회사고 훌륭하다 해도 걱정거리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제를 안고 이렇게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네. 부담도 적지 않겠죠. 그쵸? 예, 영업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제시 차기 최고 경영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실제 코로나19 등으로 전 세계 물류 비용의 60%가량이 급등하면서 아마존의 운영 지출도 약 40%가량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마진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네. 이후 아마존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네. 전자상거래 업체고 유통업체다 보니까 이런 그 기존의 물류 비용이 많이 지출하게 되면은 수익에 큰 타격이 그쵸.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또 경쟁사의 부상도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최대 소매 체인 업체죠. 월마트가 내세운 월마트 플러스가 아마존의 대항마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뭐 미국에나 어떤 북미 캐나다 돌아다니다 보면 월마트 흔치 않게 그쵸. 보잖아요. 네, 그런 이제 월마트가 월마트 플러스라는 회사를 이제 선보였는데 이 월마트 플러스는 모든 식자재를 무료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월마트로 그렇죠. 인해서요.
마트들이 막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인 거죠. 또 현재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대형사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 미국, 유럽 등에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조스는 앤디는 회사 내부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예.
또 나만큼 아마존에서 오래 일했으며 아주 뛰어난 리더가 될 것이다. 나는 전폭적으로 그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2004년에 데뷔해 인기를 누렸던 밴드 럼블피쉬의 노래 들려드린 적이 있죠. 2008년에는 다른 가수들의 노래들을 다시 부른 리메이크 앨범을 내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노래고요. 원곡은 박선주 씨의 노래입니다. 럼블피쉬의 소중한 너.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 이정철 기자와 오늘도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분 만나보나요?
네, 최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네.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저희 방송 더 깊은 뉴스 코너에서도 언급된 분이죠.
그렇죠.
미얀마의 국가 순회에 해당하는 아웅산 수치 고문은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구금됐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구문되자 전 세계는 물론 미얀마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서 수치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더 깊은 뉴스에서 살펴본 인물인데요. 사실 뭐 노벨평화상 수상자로도 유명하고 미얀마에서는 국가 순회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구금된 이유가 굉장히 황당하다는 걸 저희가 좀 짚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구금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좀 이유가 좀 황당한데요.
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통신 장비를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수도 네피도에 있는 수치 고문의 자택에서 무선통신기기가 발견되었는데요.
어떤 무선통신기기길래요?
발견된 무선통신기기는 워키토키 라디오라고 하는데요.
네.
무선장치는 불법으로 수입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치 거부는 오는 15일까지 구금됩니다.
사실 정말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황당한 이유인데 이게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구금이라서 아마 이유를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어쨌거나 아웅산 수치 고문이 지금처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평범한 학자이고 주부였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15살 때부터 30여 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했었는데요. 그동안 그녀는 학자로서 또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녀의 특별한 출생 때문에 평생 주목받는 삶을 살았는데요. 수치 고문은 1945년 6월 19일 아웅산과 그의 아내 킨치 사이에서 세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아웅산은 미얀마, 당시 버마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민 영웅이었죠.
네.
하지만 독립 후 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정적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그때가 수치 고문이 두 살 때였습니다.
네, 국민 영웅의 셋째 딸로 태어났군요. 네. 자, 그래서인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좀 암살을 당하니까 미얀마를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게 된 거죠.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아웅산 수치 고문은 1960년 인도 대사로 부임하게 된 어머니를 따라서 인도로 건너갑니다.
어머니는 또 인도 대사를
네, 맞습니다.
했네요.
네. 이때 시작한 외국 생활은 그녀가 1988년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미얀마로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수치 고문은 인도에서 살면서 델리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합니다.
네.
또 대학을 끝낸 이후에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공부하고 런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영국인 아시아 연구자였던 마이클 에어디스와 결혼하면서 영국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수치 고문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군요. 뭐 인도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거의 30년 동안 미얀마가 아닌 타지에서 생활을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1988년에 미얀마로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미얀마로.
네, 그렇습니다. 네. 수치 고문은 1988년에 미얀마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머니 킨치 여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었죠. 이때 미얀마에서 수치 고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그해 8월 미얀마에서는
네.
8.8.8.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당시 미얀마는 26년간 계속된 군부 독재와 이에 따른 경제 파탄, 인권이든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미얀마 국민들은 1988년 8월 8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8.8.8.8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당시 미얀마의 국민들은 미얀마 독립영웅이었던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가 자신들을 위해 행동해 주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치 고문도 시위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이때 연설을 했었는데 대중들을 크게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치 고문은 미얀마, 당시 나라 이름이 버마였는데요.
네.
버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미얀마에서 일어난 이 8.8.8.8 민주화 시위 날짜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뭐 대학생이나 승려, 국민 등 20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 또 이 아웅산 수치 고문이 평범한 주부에서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화 시위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아웅산 수치 고문은 군부 정권에 맞서 민주지사들과 함께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창설하고 사무총장직을 맡습니다.
네.
그녀는 전국을 돌면서 새로운 미얀마에 대한 희망을 연설하고 군부 독재의 종식을 촉구하는데요. 아웅산 수치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따랐나 보네요.
네. 수치 고문이 주도한 민주화 시위는 결국 당시 미얀마의 독재자였던 네우인 장군을 물러나게 만드는데요.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선거를 약속하면서 민주주의 시위는 성공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뤘네요. 자, 시위가 끝나고 1990년에 열린 총선에서 그 결과로서 또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거뒀죠.
네, 맞습니다. 1990년 5월에 미얀마의 군사정부는 서방 국가의 압력과 미얀마 국민의 요구에 의해 총선을 실시합니다. 총선 당시 수치 고문은 군비의 탄압에 의해서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치 고문의 인기에 힘입어서 총선 결과는 그녀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82%의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만큼 지지율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압도적인 승리를 네. 거둔 거죠. 수치 고문 이후 하원 의원, 에너지 부장관, 교육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지내고 2016년에는 드디어 미얀마 문민정부 1기 초대 국가고문에 취임하면서 권력의 최종점에 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웅산 수치 고문의 삶에 대해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번에 연금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최고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가택연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네.
직접적으로 정치일선에서 활동한 것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4년 세월 동안 그녀는 미얀마의 군부 정권에 의해서 가택연금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했었는데요.
네.
첫 가택연금은 8.8.88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채 끝나게 지도하는 1989년에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권이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수치 고문을 두려워했던 거죠.
네.
이후 2010년 가택연금이 해제되기 전까지 수차례 감금됐는데요. 이 때문에 1991년 수치 고문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시상식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대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얀마의 독립을 이끈 국부 아웅산 장군, 또 그의 딸인 아웅산 수치 고문, 이렇게 좀 대를 이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뭐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도 미얀마 국민들은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 그리고 군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미얀마에 다시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이후에는 좀 굳건하게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길 바라봅니다. 자, 아웅산 수치 고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아, 분위기 왜 이래? 분위기가 좀 싸해졌네? 이런 말들을 한국에서 가끔 하거든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What's with the vibe here? 라고 하면 분위기 왜 이래?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vibe, V-I-B-E는요, 분위기, 낌새,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또, what's happening here? 이거 무슨 일이야? 하는 말인데요. 비슷한 말이에요. 한국어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해?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 두 가지 문장을 쓰시면 되는데요. What's with the vibe here? 또는 What's happening here?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여러분도 사용해 보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2월 9일 화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23도, 해산 영하 21도, 강계 영하 17도, 함흥 영하 11도, 신의주 청진 영하 10도, 평양 사리원 영하 9도, 개성 영하 8도, 해주 영하 7도, 원산 영하 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6도, 해산 영하 1도, 청진 0도, 강계 2도, 신의주 개성 4도, 평양 해주 6도, 사리원 원산 7도, 함흥 8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1% 상승한 56.8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2% 상승한 1,81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2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3.01% 상승한 27.0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5.92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 중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추정이 나왔습니다. 6일 새로 개편된 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26%에 불과하며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11%에 그칩니다. 도시 지역의 전력 접근성은 36%였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165억 7천만 킬로와트시, 소비량은 138억 9천만 킬로와트시로 추정됩니다. CIA는 전력 생산량은 1996년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석유 정제품 수입 상한선에 몇 배에 달하는 물량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교도통신이 입수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집단의 연차 보고서 요지에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책으로 국경 봉쇄 등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해상환적 방식으로 석유 정제품 밀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북한의 주요 외화 확보 수단인 석탄 밀수출에 대해서는 작년 7월 하순부터 대부분 중단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된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정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이 문제를 다룰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8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 4,451만 달러로 전년보다 37.6% 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12년을 8년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수출 지역은 전 세계 80여 곳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맞물려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세계에 퍼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유럽이 백신 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러시아산 백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6일 유럽연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부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부진을 만회해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백신 부족에 접종 속도가 나지 않자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 제조사들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 투명성을 보이면 다른 백신처럼 조건부 판매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난다 대비산에서 빙하가 강에 떨어지며 급류가 쏟아져 최소 200명이 실종됐습니다. 7일 인도 현지 매체들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트라칸드주의 난다 대비 국립공원에서 빙하가 강 상류 계곡에 떨어지면서 다우리강과 리시강을 뒤흔들었습니다. 재난당국은 리시강가 수력발전소 건설 종사자 10명과 타포반 수력발전소 인력 150명을 비롯해 마을 주민 등 최소 20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실종자 수를 125명 정도로 보도했으며 현재까지 7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을 치르는 나라 중 한 곳인데요. 자, 미국에서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면서 약 열흘마다 두 배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답니다. 연구진은 영국발 변이가 이미 지난해 11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국에 유입된 걸로 파악했다고 하는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빨리 지배적인 종이 되려 하고 있다. 이런 학자들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더 조성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이나 북한에서도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아무쪼록 변이 바이러스의 역습 없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기만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한국에서 여전히 트로트의 인기는 정말 높습니다. 자, 이런 트로트 열풍이 세계로도 퍼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해외 팬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명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등의 인기는요. 요즘 뭐 정말 웬만한 인기 아이돌 가수 못지 않습니다. 영탁 씨가 작년에 불러서 큰 인기를 얻은 노래입니다. 원곡은 한국 트로트의 여왕 중 한 분인 주현미 씨의 곡이고요. 영탁 씨가 부르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